세상의 뉴스에 민감한 사람들이 그 뉴스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한 한 가지 결론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약소민족에 속하는 작은 나라의 백성들은 더 흔들리고 더 불안해하고 더 초조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강대국에 속한 나라에 태어난 백성들을 은근히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니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니 내가 일본에서 태어났더라면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일이 계십니까? 하지만 요즘 미국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트럼프의 강력하고도 억압적인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멀다 하고 미국의 학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고들은 더 이상 미국을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의 경제적 성장의 계절도 사실상 끝나가고 제조업 생산 또 소매 판매 증가율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경제 활력도 사실상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미 중 간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중국 공산당의 내부 부패와 자유의 억압은 중국의 미래를 어둠으로 덮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 국민이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니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지난 30년에 걸친 저성장, 저물가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5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빚을 짊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일본의 뉴스에 들려오고 있는 대지진, 쓰나미, 태풍, 경보들은 수시로 일본 국민들을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으로 이민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의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혹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꼭 한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십니까? 본문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나라들 사이에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답게 이 흔들리는 시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한 가지 경고와 두 가지 권면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밀, 먼저 한 가지 경고,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거역하지 맙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거역하지 맙시다. 25절, 26절 본문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본문에서는 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 즉 구약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도적인 희생의 제사법을 우리가 따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있는 도덕법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독교의 본질을 말할 때 신학자들이 신약의 기독교는 더 이상 율법주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율법주의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말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을 받는 상황은 아주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뭐예요?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두려운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후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에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1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리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내 백성에게 경고하라. 그러니까 율법은 본질적으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기억하시죠? 기억하지 못하면 간첩이죠. 시편 1편 1절 같이 암송하고 암송하지 못하면 할 수 없이 읽고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그런데 그렇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그 다음 절 시편 1편 2절이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렇게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된다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시편 1편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면 동시에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 the longest chapter, 가장 긴 장 어디에 있죠? 시편 119편. 자, 이 119편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시편 119편이 시작되는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계속 강조된 단어가 뭐예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은 두렵지만 동시에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우리의 복을 위해,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요. 자, 이어서 오늘 히브리서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의 권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권면은 두 가지 약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시내산의 언약, 시온산의 언약.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이라면 신약을 대표하는 것은 시온산 언약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더 이상 우리는 땅을 진동하는 말씀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진동하는 두 번째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요. 본문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더 이상 신의 산에 속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신의 산을 지나, 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뭐라고 그랬나?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시온산. 이제 신의 산을 지나 우리는 시온산에 도달했다. 이 시온의 산에서 바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새로운 언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신약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문의 이 마지막 구절의 두 가지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기 두 가지 권면이 있어요.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두 가지 권면. 자, 첫째 권면이 뭐예요?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자. 다 같이 은혜를 받읍시다.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어떤 사본에 보면 은혜를 받자 대신에 감사하자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은 즉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하여 그 나라 왕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어지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왕자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쌓여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그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일 처음 받은 가장 큰 은혜, 그건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만 은혜가 아니에요. 그 밖에도 많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예비된 그 충만한 은혜, 필요한 은혜를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착하면 꼭 한 가지 후회가 있을 것이다. 천당에 천국에 갔을 때 한 가지 후회가 있을 것이다. 천국에 창고가 있는데 은혜라는 창고가 있어요. 은혜 창고가 있는데 거기 은혜가 쌓여 있어요. 우리가 청구만 하면 받아 쓸 수 있었던 은혜들이 우리가 청구를 안 해서 하늘나라의 은혜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 저걸 내가 이 땅에 살 때 써먹었어야 하는데 청구하지 않고 쌓여있는 은혜 보고 우리는 몹시도 후회할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보다 더 위대한 것, 그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 그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따라서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계속 출연한 두 단어. 하나는 충만, 또 하나는 풍성입니다. 충만, 충만, 풍성, 풍성.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라고 편지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 충만, 풍성. 그들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그들이 주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 금년 한 해 이제 지나가지만 내년 한 해는 더 큰 은혜, 지속되는 은혜, 그 은혜로 충만하시고 그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흔들리는 세상을 승리하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수록 우리는 은혜를 받자. 아멘.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 은혜를 받자.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권면 중에 첫째는 은혜를 받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깁시다. 또 옆에 사람에게 해봐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섬깁시다. 다시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할 일 뭘까? 은혜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려면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경건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인류를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인류가 수많은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명하시면 모든 것은 없어져요. 모든 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불같은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죄 속에 빠져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또 바라봐서는 안 돼요. 두렵지만 그 하나님을 경건한 거룩함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아,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가 있다니, 그러면 기쁜 마음이 생겨요. 기쁜 마음이.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의무적으로 혹은 억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는데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없다 이 말이야 내게. 근데 그건 진짜 섬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기쁜 마음으로 해야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요. 근데 어떻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역설적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경건하고 크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가 있다. 얼마나 이것이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생각하면, 아, 나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 기쁨이 나와요. 기쁨이. 그 다음에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대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나니아 연대기가 있죠. 나니아 연대기. 그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가운데 은의자, 실버 체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예요. 거기 주인공으로 지일 폴이라는 여자 소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소녀가 사자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그 사자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아슬란, 사자 아슬란은 예수님의 상징인데 이 소녀가 사자와 나누는 흥미로운 대화가 있습니다. 질은 낯선 세상에 와서 자기가 목이 마른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목마른 세상이에요. 목이 타는 세상.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서 맑은 물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그 물이 보여요. 물이,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가서 물 마시면 되는데 그 물 옆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사자가. 그러니까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말을 겁니다. 이 소녀가, 지리란 소녀가. 사자에게 물어봐요. 제가 다가서도 저를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하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슬란 사자가 나는 그런 약속 안 한다. 그래요. 나는 그런 약속 안 한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사람을 잡아먹나요? 그러니까 아슬란이 이렇게 말해요. 물론이지. 나는 소년, 소녀도 잡아먹고 왕과 황제도 잡아먹고 모든 나라와 모든 도시까지 나는 다 삼킬 수가 있지. 그러자 지리란 소녀는 겁에 질려서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기 말고 다른 신의 물은 없을까요? 그러자 아슬란 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물은 없단다. 그분 옆에만 있어요. 다른 물은 없다. 자, 이 루이스 교수가, 이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주무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잡아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그분의 다 권한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그 앞에 나가면 뭐가 있다? 신의 물이 있다. 영생의 물이 있다. 아멘? 그게 바로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두렵지만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영생의 물을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면 내년 한 해를 바라며 주님, 제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새해를 향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발걸음을 보장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피 뉴 이어. 다음 주에 오시면 해피 뉴 이어예요. 다음 주일은 새해입니다. 우리 여기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주님 믿고 주님 예배하고 살아온 한 해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 더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기쁨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감사함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년 한 해를 바라보며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즐거워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사오니 그런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더 큰 은혜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